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이 성경에는 조언이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 좋다라는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인이 조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좋습니다 지존자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2절에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3절에서는 시편금 즉 열줄 현악기와 비바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장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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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쓰지를 않고 제일 앞에만 좋습니다 하고 2절과 3절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쳐서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일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와 교회 모든 공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예배의 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여서 새로울 것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찬양,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92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를 주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만 의인은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6절부터 11절에서는 악인의 양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리석고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그 보응받는 것을 의인이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풀처럼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고 말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늘 푸르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이 거목으로 자라가듯이 의인 역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의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라하고 성장이 멈춘 쇠락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종려나무는 수령이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대추야자를 생산하여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들이든지 누구에게나 그것을 모두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주고 열매 씨앗은 낙타의 먹이로 사용되며 가지는 집을 지을 때 지붕과 울타리로 사용되고 광주리와 돗자리를 만드는 재료로도 널리 쓰입니다. 저는 종려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서 그 키가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이나 되는 것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수명이 가장 긴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높은 산 위에서만 고고하게 자랍니다. 백향목은 저지대로 옮겨 심으면 곧 죽고 맙니다. 백향목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목재로 견고하고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심어주심으로 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으면 비할 데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대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우리들도 백향목처럼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외롭게 홀로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종려나무같이 영적으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